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터 첸트리 목사님이 쓴 자기 부인이라는 책의 다섯 번째 챕터 5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5장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부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아내에게는 그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라 이렇게 각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부부에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할 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남편에게는 특별히 사랑의 의무를 강조하고 여자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존경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이 부부에게 주는 교훈보다 성경이 부부에게 주는 교훈이 훨씬 더 정밀하고 자세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타락 이전에는 부부를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명령할 이유가 있었을까,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분명히 남편과 아내를 자주 한자리에 앉혀놓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아내에게는 남편을 경외하라는 명령을 자주 들려줄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을 보면서 부부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자주 들려질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부부로 맺어진 사람들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참된 사랑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상처주고 서로를 망가뜨리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남편에게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결혼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죠. 두 번째로 이 책의 흐름과 문맥을 따라서 챕터 5를 읽어보면 저자는 이 챕터 5에서 크게 네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는 것이다.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결혼이라는 문제 또 가정생활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때 만들어주신 그 가정이라는 것이 타락의 과정 속에서 여자가 무너지고 그리고 남자가 각각 무너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제정하셨던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타락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상황에서 자기 부인의 요소만큼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결혼 생활에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 생활 안에서 제일 먼저 실천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리한 1번을 보시면 결혼을 다루는 신약의 성경 구절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의 뿌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에서 결혼의 실패와 가정의 파괴는 창조의 교리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데 있다.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경계선이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경계선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남편과 아내가 각각 때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대항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실패와 가정의 파괴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부부가 영적인 성장이 없고 부패한 본성이 다시 힘있게 살아나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 결혼 생활 안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혼의 실패와 가정의 파괴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B번, 두 번째 있는 이유는 아마 해당되지 않겠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반역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만약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 역할을,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또 실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또 설령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부패한 본성이 다시 살아나서 오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불신자의 가정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그렇고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는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타락 이전에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상기시켜주죠.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로 오염되지 않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심이 전혀 없었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서로를 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순전한 기쁨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를 읽어보면 성경이 아담과 하와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를 많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얼마든지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자가 이렇게 배경을 깔아놓고 여자의 타락과 변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를 생각해보면 타락 이전의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정해주신 그 질서를 알았고 그 질서를 존중했고 그 질서 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비극적인 타락이 일어나면서 그 타락이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남편에게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죄악을 범했다고 저자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데 남자의 질서 가운데 들어있는 존재인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기의 머리인 아담에게 묻지도 않고 아담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걸로 알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그 저주의 내용을 읽어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저주이기 전에 창조의 질서였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이런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질서를 정해주신 거거든요. 결국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저주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남자와 여자 모두 이제는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킬 수 없는 상태, 죄로 오염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창조의 질서가 이 남자와 여자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 질서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많은 무질서와 혼란과 어려움이 가정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몹시 힘들어한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마 독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여자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만을 가질 분들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자는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만약 남편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하면 여자들이 씩 웃고 좋아하겠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강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여자들은 남편을 주장하려는 욕망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의 머리처럼 행동하려는 유혹을 늘 겪게 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를 나쁘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여성 혹은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여자들에게 이런 상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한쪽을 담당해야 할 여자가 타락을 통해서 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음으로 순전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남자 역시 여자가 정말 존경하고 순복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쉽게 이 창조의 질서에 굴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자는 남자의 타락과 변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남자를 생각해보자.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여자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였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여자를 볼 때 아담에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타락 이전의 남자는 여자를 인식할 때 자기의 일부 혹은 자기와 더불어 함께 사는 배필이라고 인식하고 그 여자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대단히 즐거워하고 대단히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의 복된 관계예요. 그러니 하와가 아담을 만나서 아담의 그런 즐거움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큰 행복을 누리게 누렸을는지 저희들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남편으로서 아담은 정말 놀랍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 대해서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왜 범죄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인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아담이 하와와 정신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잔인하게도 아담은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 아내와 자기를 분리하였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여자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피해보기 위해서 오히려 여자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배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 가져온 남자에게 가져온 무서운 변화였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남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자들을 보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하고 사용하고 학대하는 일을 해왔다고 저자는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자는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남자들이 여자와 자기를 분리시키고 여자를 돌보지 않고 여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데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남편들은 절망하면서 신문에 고개를 파묻거나 텔레비전에 푹 빠져 살거나 술집으로 가서 술로 마음을 달래는 일을 한다. 마땅히 돕는 배필인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대화조차 잘 하지 않는다. 만일 아내가 자신의 관심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편은 분노한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을 내어서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자신의 깊은 관심사를 밝히지도 않는다. 아내가 당하는 고통에도 자상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타락한 남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의 돕는 배필인 아내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아내를 또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타락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 은혜 안에서 성숙해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서로를 좋아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결국에는 어떤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수 있는지 금방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남자는 남자대로 타락 때문에 망가져 있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인정할 줄 모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세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아내의 고통을 헤아리지도 않는 그러면서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를 심지어 학대하는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그런 상태에 있고, 여자는 또 여자대로 남편을 경외하지 못하고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남편을 조종하지 않으면 어렵게 될 것 같고 망하게 될 것 같고 가정이 흔들릴 것 같아서 가정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가족들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남편을 조종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이기심이 가정보다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곳은 없다. 아내들은 자부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남편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남편을 돕고 남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남편들은 자기 생각에만 도취된 나머지 삶의 모든 것을 아내와 공유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아끼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제일 밑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격이 안 맞다, 뭐 환경이 서로 다르다, 뭐 생각이 서로 차이가 난다. 그런 것들은 사실 표면적인 문제인 것이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꺼이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복하기도 어려운 상태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해결책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와 자기 아내에게 헌신하는 열정적인 남편이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도 얼마든지 평화와 기쁨은 가정에 있을 수 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머리에게 굴복하려고 조바심을 치고 남편은 자기 자신의 몸인 아내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야심에 차 있다면 가정 안에서 다투고 싸울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가정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은 한 가지인데,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를 부인할 때, 그래서 남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아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경외하는 일을 할 때 가정의 회복이, 가정의 온전한 세워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마지막에 이제 살짝 덧붙이는 것은, 사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미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살짝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의 삶을 혼자 살 때도 하지 않던 오랫동안 하지 않던 사람을 딱 결혼시켜놓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자아를 이미 죽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에 들어가야 결혼 생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고 그 가운데 진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저자가 또 한 가지 마지막에서 덧붙이고 있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을 또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부들이 정말 자기 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둘의 결혼 생활을 보고 있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 안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어떻게 참된 사랑이 되는지를 늘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이 좀 밋밋하게 끝난 것 같지만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락한 인류의 상태가 남자와 여자에게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부인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가정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정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죠. 회사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나한테 늘 잘못하는 상사를 향하여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고 그런 세팅에서 자기 부인을 연습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 부인이 사실은 기본적인 거고 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가정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장을 읽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재 나는 가정생활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어떤 동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자기 부인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동기는 뭔가? 그 내용은 뭔가? 내가 그런 삶을 굳이 살아가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내가 가정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혹시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서 행하는 것은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장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혹은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하는 일이 만약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라면 결국 그것이 가져올 피해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남편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편을 잘 이렇게 조종하고 움직여서 가정을 당장은 잘 유지시키고 꾸려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질서를 어긴 것만큼 돌아오는 어떤 손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 아내가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고 남편이 좀 연약해 보여서 만약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남편을 단속하고 또 가정을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를 하게 되면 당장은 그것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기게 돼요. 남편은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잘 운영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아내를 좀 믿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 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남자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남자가 성숙하고 남자가 리더십을 개발해서 가정을 이끌고 아내를 다스리는 것인데 남편에게 그럴 의욕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남편이 계속해서 유약하고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그냥 아내의 보호와 아내의 지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모님의 그런 관계를 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아이들이 크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현재 내가 가정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 산다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함으로 남편의 성숙과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줄여나가고 남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남편의 인도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창조의 질서를 쉽게 존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고장나 있기 때문에 서로 고장나 있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를 더 심하게 고장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서 행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남자로서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잘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내 아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말 내 아내가 나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문제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상식,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많이 다른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가장 자기를 부인하기 쉬운 환경인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안에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들의 가정 안에서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창조의 질서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가족 관계 안에서 누리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나가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며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저희들의 부족한 삶을 여과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배우고 익혀서 온전한 남자와 온전한 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